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실게요.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읽으시죠. 시작. 예수의 세대.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세대.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주인공들은 이 두 사람은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독일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군지 잘, 손 들고 있는 사람 누군지 잘 알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이 뛰어난 그 웅변술과 특별한 언제 정치적 감각의 소유자, 난 사람 있잖아요. 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 한번 이 사람이 탁 연설을 하잖아요. 그냥 청중들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사로잡는 거야. 아, 내가 그래야 되는. 나는 설교자인데. 나는 이게 참 어설퍼가지고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청중들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사로잡는 아주 대단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32살의 나이에 이 사람이 속한 그 노동당, 노동자당인데 이 노동자당에서 스피커가 됐어요. 연설자가 된 거예요. 32살에 이미 이 노동자당에서 2,000명의 노동자당 앞에서 대표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한 번의 연설을 통해서 이 2,000명의 그 노동자 당원들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사로잡아버려요. 이 사람이. 한 번에 다 사로잡아버려요. 그리고 이 독일 노동자당에 새로운 이름을 그때 부여를 합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부여를 하는데 뭐라고 부여하냐면 뒤에 독일 노동자당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렇게 붙여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치스입니다. 나치스라는 이름보다 유명한 이걸 줄여가지고 나치스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란 이름으로 이 당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제 별칭이 된 거예요. 나치스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독일 노동자당이 나치스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나치즘은 우수한 인종인 이 독일인 이 나치즘 자체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나치즘이 뭐냐면 우수한 이 독일의 그 아리안계 그러니까 게르만계죠. 게르만계의 이 아리안인들이 다른 모든 열등한 인종의 주인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서 독일이 제일 우수한 이 인종인데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받냐면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우수하잖아요. 머리가 우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금융권을 장악을 해버려요. 독일의 경제 상권을 막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뭐 언론사, 신문이라든지 이 언론사들을 막 장악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안들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개들이 이걸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받고 있는 아리안 인종의 이 순수 혈통과 타고난 재능을 다른 인종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우리가 이 제일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 못 오게 해야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못 오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을 비롯한 집시라든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박멸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거되어지고 독일이 이 아리안들이 이거를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제국주의를 내세웠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 하나 독일 국가를 독일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독일 그 아리안계 민족 인종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확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그 사람에게 확 쏠리게 된 거예요. 이게 32살이에요. 그 나이 때 그걸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독일인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총통이 되는데 1939년 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 발발한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군인 전사자만 2,500만 명이 죽었어요. 2,500만. 어마어마한 인구야. 2,500만 명의 군인이 죽고 민간인만 3,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5,500만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죽은 거.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6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나치의 유대인 인종 청소는 약 600만 유태인의 인종 청소 600 유태인 600만 명이 죽었어요. 학살됐어요. 그 중에 일반 100만 명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어린애들까지 그냥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100만 명이 어린아이였고요. 여성이 200만 명, 남성이 400만 명, 아니 300만 명 이랬다 그럽니다.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유태인들이 9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나라는 폴란드였어요. 폴란드에 유태인이 굉장히 한 300만 명 가까이 유태인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독일이 전쟁에 패할 때까지 6년간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폴란드가.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가장 피해가 컸던 그런 나라였어요. 때문에 이 폴란드인들은요, 과거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왠지 그냥 싫은 거예요. 막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그래요. 과거에 당한 게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 설문조사하면 1위가 어디 나오게? 일본. 요즘은 이제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국도 됐다가 일본도 됐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은 중국이 또 앞서 있고 할 것 요즘 조사하면 또 앞서갈 거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이 항상 1위야. 항상 일본. 북한보다 더 미워해요. 일본을 제일 미워하는데 그런데 이 폴란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와 증오심, 독일인들을 향한 이 분노와 증오심은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한 번 더 이제 덜하진 않았어요. 이 독일인 자체를 아주 그냥 경멸하는 사람들이 이 폴란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죠. 이 또 다른 사진, 이 노신사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분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독일의 제4대 연방총리로 재임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입니다. 그는 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 과거사 문제를 좀 청산하기를 원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피해를 입은 입고 있었던 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이분이 가기로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 전쟁 희생자 묘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참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독일의 총리로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참배를 하는데 국립묘지에 가니까 벌써 이제 왜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과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총리가 온다니까 뭐 피켓 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독일 총리 물러가라고. 막 이러면서 이 플래카드 들고 전범국 독일을 비판하고 총리를 향해서 거친 말들을 이 폴란드인들은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이게. 그 수많은 취재, 해외 취재진까지 다 몰렸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서 막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취재진이 이제 취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위령탑 앞에 꽃을 이제 헌화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서서 잠시 이제 묵념을 하는가 싶더니 털썩 그 자리에 저렇게 무릎 꿇고 그때부터 흐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이 폴란드 유태인들에 대해서 올리는 진심 어린 그런 사죄였던 거예요. 이때가 12월 초예요. 여러분 독일의 12월 초가 얼마나 춥겠어요. 12월 이 초에 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래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죄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헝가리 뉴스캐스터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었다. 이 한 사람이 무릎 꿇어서 폴란드인들의 마음을 치유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다시 그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 브란트 총리는요, 이 빌리 브란트 총리는 나치당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치의 정책을 젊은 시절에 나치의 정책을 비판했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노르웨이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하니까 나치 독일은 이 사람의 독일 국적을 박탈해버립니다. 빌리 브란트의 국적을 아예 박탈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독일의 총리로서 빌리 브란트는 총리가 되어서 대신 독일의 대표로서 눈물로 사죄를 했던 겁니다. 당시 이 폴란드의 총리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수용소가 있잖아요. 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폴란드의 총리가 됐어요. 폴란드의 총리가 됐는데 이 일 후에 다음 행선지로 가는 이 차 안에서 이 폴란드 총리가 독일 총리인 브란트를 빌리 브란트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다 그래요. 이 일로 인해서 전범국이었던 이 독일에 대한 증오심과 선입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독일은 뭐 너무너무 싫은 나라예요. 폴란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폴란드인들 중에 폴란드인들 중에 75%는 독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독일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건 그 옛날 사람들이 한 짓이니까. 지금의 독일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독일인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죄를 표현합니다. 매년 때만 되면 독일 총리가 가서 폴란드에 넘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또 사죄하고 또 막 그러고 있어요. 매년 그걸 하고 있어요. 아, 그만해도 되지. 지금 7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만해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인이 말한 인터뷰에서 독일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매년 계속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는 피해자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독일인의 정신인 거예요. 사과는 피해자가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과라는 거예요. 일본이랑 살짝 비교가 되죠. 일본의 정치인들은 좀 일본의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비교가 되는 일본 지금의 정권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뭐 얼마 줬으니까 이제 됐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이 빌리 브란트 총리는 아돌프 히틀러보다 한 세대 후인, 약 25년 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연대를 보면은 25년 후에, 한 세대 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한 세대 위에 히틀러 세대는 독일과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갔다면 그 다음 세대의 브란트 세대는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평화 그리고 나아가 독일의 통일을 앞당기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라 그러지만 한 세대를 어떤 그룹으로만 보지 마세요. 한 사람이 한 세대를 이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세대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세대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괴와 파멸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평화 그리고 축복의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사울 불순종의 세대.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그곳의 총독을 전도한 후에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지방의 버가를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안식일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되었고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율법 학자 중의 학자거든요. 자신들을 소개하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자,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과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어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몇 년이요? 40년. 40년간 참으셨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나는 사역하다가 제자훈련 받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제자훈련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0살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모태신앙이야. 근데 직장 다니면서 해볼 거 다 해봤대요. 해볼 거 좋은 것만 해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별의별 걸 다 해봤대요. 정말 정말 자기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였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우는 거예요. 남자 40살 된 남자가 간증하는데 우는 거예요.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40년간 기다려주셨다고. 이거에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남아요. 40년간,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40년간 이스라엘의 그 소행을 참으셨다. 아,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했어요. 강팍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돈을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60만 명의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피라미드 세울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이걸 왜 보내주냐고요.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애굽한 입장에서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보내주고 싶었어요. 보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완고한 마음을 꺾으려면 보통의 기적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도 어떤 마술사도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놀란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꺾어버렸었어요. 나중에 그냥 바울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저도 보면은 안 바뀌더라고. 이게 바뀌려면 진짜 많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안 바뀌어요. 얼마나 이 자기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려면 보통 충격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끔찍도 안 해. 우리가 그래. 끔찍도 안 해. 정말 강력한 충격이 왔을 때 비로소 머리가 좀 숙여져요. 그래야 머리가 조금 숙여지고 그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갑자기 정지할 수 있잖아요. 심장마비라고 그러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보면은 뭐 우리 병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심장 충격기 꽉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기 충격기를 통해서 심장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오고 산소가 심장에 다시 공급되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조차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원 드라마 보시죠. 꽉 하는데 안 돼. 아무리 안 돼. 우리 정민혜 집사님 잘 아시죠?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 집사님도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아기 여러 살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갑자기 21시. 인공호흡 해주시고 해서 아기 여러 살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살리신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계로 아무리 강한 충격을 줘도 이미 이 사람은 갈만큼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사람이 무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좀 충격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무뎌지고 있다? 아, 여러분 그냥 무릎 꿇어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고 이거 진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걸 금식해보세요.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한번 금식해보세요. 그 무뎌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에게도 특단의 족치가 자꾸 필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주님께서 종종 너 이래도 말 안 들을래? 너 이래도 순종 안 할래?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금식해 그냥. 밥 안 먹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들릴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이 막 있는 것 같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조차 안 들리고요 그냥 악에 받쳐 있어요. 자기 고집을 안 꺾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이 충격요법도 들어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의사도 살릴 수 없는 거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진멸 재앙이 왔을 때 바로왕은 두 손 들었습니다. 그죠? 두 손 들어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왕은 모든 병과 마병을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예요. 은혜 받고 막 어떤 일이 오고 뭐 어려울 때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안 그래. 또 되돌아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 아, 참 잘 안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홍해를 갈리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다시 홍해를 닫아서 불순종하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무사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이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있는데 아침에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에 나갔는데 하얗게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요, 만나. 그거 좀 걷어다가 그 반죽해가지고 그 떡을 해먹든 밥을 해먹든 뭘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40년간 계속됐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잖아요. 강도 없잖아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막 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40년 내내. 여러분 요즘 필리핀에서 요즘 필리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낮에 여러분 햇빛 있는 데서 5분 서 있어 보세요. 타 들어가요. 그늘이 어딨나 계속 그늘 찾고 있어요. 타 들어가. 그런데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가지고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큰 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게. 근데 저쪽 보면 하늘이 파랗고 그리고 태양이 그냥 저쪽 광야에는 보니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그늘이 쫙 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져요. 광야가. 그런데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40년간 받았어요. 그 보호를 40년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부인이랑 여러분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면 처음에는 너무 예쁜 여자랑 내가 결혼했고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뻐요. 26년 지났지만 지금도 예뻐요. 근데 아무리 예쁜 꽃도요 이 놓고 계속 보잖아요. 무감각이죠. 사람들이 매일 만나가 내리고 매일 기적 속에 있는데 매일 살아가는 게 은혜 속에 있는데 그걸 매일 만나니까 그게 기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마저도 우리 집사님 찬양하신 것 가사 중에 은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 엄청난 현장을 그들이 매일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과 풍요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과 풍요 의미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큰 물질을 갖고 있어봐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어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독이에요. 독. 재앙이에요. 재앙.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C신문사 얘기일 거야. C신문사 사주, K호텔 사주, 그 집안 사람들 얘기. 여러분 그 K호텔 사주 일가의 그 폐륜적인 모습,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인데, 아니 자식 넷이 엄마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엄마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어마어마하게 구타하는 거예요. 온몸이 멍들 정도로 그렇게 구타를 하고 학대를 합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저 많은 재산이 오히려 저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옛날에 내가 50억 줬는데 그거 엄마 거 아니고 니네들 거다. 니네들이 알아서 뺏어라. 이랬다는 거야. 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 H그룹의 무슨 그 땅콩 회항 사건에 그 사람도 지금 부부가 뭐 이혼 문제 때문에 막 하는데 뭐 애를 뭐 음성 녹음한 게 막 그 뭐 영상 남편이 영상 찍어서 그냥 올렸잖아요. 애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슬 할 정도로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식은 얼마나 무서울까? 이 물질이라는 게요, 사람 하나 괴물 만들기 쉬워요. 준비 안 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능력과 부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요,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풍요와 축복이 복이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냐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잘 되냐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린 거예요. 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너한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신이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데도 잘 된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게 되거든요. 어려워야 사실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려워야 의지. 사람이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그건요, 그 사람이 더 나빠지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 결코 좋아지거나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있다면 그 복이에요, 사실. 그 광야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돼요.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출애굽 1세대죠,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후손들을,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을 들여보내셨어요. 여기서의 이 450년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 약간씩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40년 지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정복시대를 살고 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살죠. 그리고 이제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돼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450년인데, 자, 그리고 21절에 최초의 왕이 세워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게 싫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게 싫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안 하노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 위에 놓길 바라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두길 원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울 자신들의 왕을, 하나님 필요 없고 자신들의 왕을 필요하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두기를 똑같이 원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인물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아주 훌륭했어요. 키가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래요. 어깨 높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이 몸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좋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키가 문제네요. 항상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키를 중요하게. 저도 제가 조선시대 태어나서는 장수의 키예요. 제가 조선시대 태어났어요. 그때는 평균 키가 150몇 이랬으니까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진짜 나라를 구원했는데, 제가. 사울은 키가 그랬대요. 그리고 정말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품도 훌륭했어요. 이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40년간 다스려보게 하셨어요. 자, 다스려봐라.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왕을 세웠으니까 다스려봐라. 40년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시간은 완전수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죠. 오래 기다리셨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변했어요. 그에게 많은 재물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그의 믿음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이게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처럼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어려울 때는 믿음이 순수해져요. 가난할 때는 믿음이 순수해져요. 정말 시련을 당할 때는 믿음이 순수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뭐가 좀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고 걱정 없고 이러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여러분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초심을 늘 지키기를 기도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 믿음이 더 떨어지고 좀 살만하다 하면은 믿음이 더 떨어지고 변질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서 어떻게 해요? 폐하셨어요. 사울왕은 불순종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이요? 4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45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지에 누가 있냐면 사울왕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450년을 참았다면 4년 반도 아니고 450년을 참았다면 이게 얼마나 오래 참으신 겁니까? 정말 정말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 그의 약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속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내게 있길 바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불순종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주님은 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실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세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게요. 시작. 다윗,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세대. 이 사울왕과 같은 불순종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하나 있죠. 그것은 다윗,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 세대죠. 이 사울과 다윗은 성경에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다가 또는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 세우세요. 목사라고 얘는 아니에요. 저도 항상 두려운 마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요, 주님은 저를 폐하실 거예요. 김 목사 고생했다. 이제 그만해. 너는 여기까지야. 내려와. 딴 사람 세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요즘 한국에서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한순간에 내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의 흐름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의 촉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이거 현지 직원들 고용해서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필리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야 드라이버 고용하고 지내는 분은 뭐 중견기업 정도 돼야 뭐 대기업의 사장이나 회장 정도 돼야 고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유가 있어야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집에서 일해주시는 그 도우미를 두는 분들도 월급쟁이 계산 가지고는 안 나와요.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아파트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고용한 분들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딱딱 알아서 해주는, 딱딱 알아서 일을 해주는, 그래서 그분들께 드리는 월급이 정말 조금도 아깝지 않고, 아니 더 많이 올려주고서라도 꼭 붙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분, 그럼 얼마나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계세요? 그런 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처음 오시면 이 한국인들에게 무슨 뭐가 있냐면 정이라는 게 정.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필리핀 사람, 이 사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다 주려고 그래, 그냥 뭐 다 주려고 그래. 그래서 성도님 너무 많이 주지 마시라고, 내가 그거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주시지 말라고,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성도님 마음이 착하니까 이 정 이런 게 있어 다 해주고 싶은 거야. 나중에는 한국 돌아갈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준비까지 했던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리고서는 이제 상처를 받으시죠. 섭섭해지게, 섭섭할 일이 생겨가지고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 한국 분들은요 진짜 다 빼줘요. 간까지 다 빼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시킨 일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분이 많을 거예요. 시킨 일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물건이라도 제자리에만 잘 갖다 놓기만 해도 고맙다 할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 이 친구하고 내가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나, 이런 걸 걱정하는 분이 꽤 되실 거예요. 꽤 되실 거예요. 지난주도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있어 보세요. 정 많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알아서 이걸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해놨어. 아니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열쇠 꾸러미까지 다 금고 열쇠까지 맡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플랜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항상 성경이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일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감정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자기 플랜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성경,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윗에게 항상 절대순위였어요.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그냥 절대순위였어요. 우선순위는 이것 중에 먼저 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순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 손잡고 일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 주님의 파트너로 삼고 싶으신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그런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16년 기준 남북경제지표 비교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명목상 GNI라는 게 있어요. 국민총소득입니다. 국민들의 온 이 나라 국민의 총소득이 남한은 1639조 1천억 원이에요. 북한은 얼마예요? 36조 4천억 원. 단위가 달라요. 북한은 그냥 10단위야, 10단위. 근데 남한은 무슨 단위예요? 천 단위. 단위 자체가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해내는 그 총소득 자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역 총액도 우리는 9천억 달러입니다. 9천억 달러. 북한은 얼마예요? 65억 달러. 이것도 단위가 다르죠. 우리는 천 단위. 천 단위도 이제 만 바로 직전이야. 그런데 북한은 지금 10단위예요. 10단위. 단위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철광석 철광석 생산량을 보세요. 북한이 월등히 많아요. 남한은 정말 수치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북한의 지하 자원이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원자재가 있으니까 이 모든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생산이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해서 남한은 지하 자원이 보세요. 없어요. 있으면 벌써 다 캤지. 다 캤을 거예요. 다 캐냈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남한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북한에다가 거의 모든 생산기지, 공장, 제조업 이런 거를 북한 쪽에 다 건설해놨습니다. 남한은 그런 원자재를 이게를 수급이 어려우니까 농산화진 거예요. 농산화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한에 다가 있었어요. 그게. 일본은 왜 또 북한에 거기다 그렇게 지원했냐면 중국 쳐들어가고 러시아 쳐들어가고 이러려고 거기다 다 생산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인프라가 거기 다 돼 있습니다. 왜 중국이 북한을 못 놓겠어요?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러시아가 왜 북한을 못 놓겠어요?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걸 계속 싼 값에 헐값에 받아내야 되거든요. 기회가 되면 정복도 하고 싶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량 보세요. 남한은 420만 대를 넘게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게 2016년 기준이에요. 북한은 4천 대 정도예요. 자, 그래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북한이 자동차를 만드네. 이게 놀라웠어요. 참 이 우리 한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긴 해요. 그걸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지? 이 필리핀도 뭐 자동차 못 만들잖아요. 이 자동차 웬만하면 못 만들거든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한 4천 대 만들었대요. 근데 단위가 틀리잖아요. 420만 대, 4천 대. 얼마나 단위가 다릅니까? 만 대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길이 보세요. 우리는 10만 8천 킬로예요. 11만 정도 돼요. 북한은 어때요? 2만 6천 킬로밖에 안 되네요. 도로 없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남북한이 경제력 차이가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남한은 그냥 농사나 짓는 농촌이었고요. 모든 공장과 생산기지가 시설이 다, 그리고 지하자원들이 모두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딱 갈라졌을 때 경제력 자체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 소련, 당시 소련에서 그 탱크를요, 수백 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됐어요, 남한과 북한은. 그런데 남북 분단 이후에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에 대해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을까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에 의하면 2019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북한은 18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북한입니다. 남한은 반대예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기네스북에도 올라있어요. 저기 양천구에 가면 그 있어요. 요 지역에 딱 보면 교회가 한 20몇 개가 딱 한눈에 보여요. 전 세계 교회 밀집도 1위. 거기가. 한눈에 그냥 쫙 보여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남한은 그런 나라예요. 북한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세워지는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데도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어요? 100년도 안 지났어요. 반세기 만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도 이런데 여러분, 어떤 개인이 주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분열하라 하거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아유, 너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내 마음에 쏙 드네. 계속해.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한은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농촌 국가, 그런 가난한 나라였지만 신앙의 자유 속에서 교회의 비약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천막만 쳐도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눈물로 부르짖는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천막교회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천막교회도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 남한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3.1절 100주년 맞아가지고 제가 또 다른 데이터들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 1.2%밖에 안 되던 그런 시대에 교회가 가장 앞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싸워서 나라를 독립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만 잘 맞아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이 세부에, 여러분, 세부가 이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다 그러는 지역이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가시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맞기를 힘쓰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세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순종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세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대, 주님께서 기꺼이 복을 내리시는 세대, 주님께서 쓰시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아, 재환이 너 보면은 너무 마음에 들어. 너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아, 이러면 좋잖아요. 이러면 좋잖아. 에? 이러면 좋아. 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주야, 난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아휴, 너무 많이 좋다. 너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계속 있어. 나 너 통해서 일하고 싶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주, 이놈의 시끼가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나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계획들 주님의 마음에 딱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동안 하시는 말들, 태도와 행동들 과연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태도들인 것 같습니까?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세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원래 오늘 41절까지 살펴볼래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22절까지만 살펴봤어요. 자, 오늘 예수의 세대 우리 두 가지만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불순종의 세대, 다윗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세대. 예,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간 이 불순종의 세대로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 하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하세요.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세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